예, 그 여기 시카고의 기후가 확실히 추운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반팔 입으셨잖아요. 전 추워요. LA에서 와서 그런지 이 날씨를 따뜻하다고 목사님이 오늘 너무너무 따뜻하다고 저희는 90도, 100도에서 왔는데 75도를 따뜻하다고 추운 날씨예요, 이거. 이렇게 뜨겁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는 그랬어요. 저희는 아들만 둘인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한 80%를 잃고 사는 거죠. 딸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딸이 둘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면서 가장 인생에서 행복하신 것처럼 여자들이 둘러싸여 살고 있다고. 우리가 주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제가 처음에 찬양할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태워주소서, 성령을 쏟아 부어주소서. 그래서 아, 오늘 이거 블로블로로 가야 되는 건가? 불바다라로 가야 되는 건가? 굉장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걱정했었는데 또 뒤로 가니까 찬양이 상당히 좀 숙으로 들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어느 곳에 집회 가든지 이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한 번도 안 빼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연휴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렇죠? 연휴예요.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에요. 미국은 감사하게도 통금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갈 데도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밤을 새우나 뭐 내일 아침 안 먹으면 되고, 그죠? 설교가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는 호조권이 된 거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같은 교회에서 한 번도 다시 부르는 적이 없어요. 거의 끝장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드고아에서 드로아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요. 처음에 밤중까지 낮부터 시작해서 밤중까지 가르쳤어요. 그때 벌써 사람들이 졸기 시작했죠. 그 유명한 유두고가 졸았잖아요. 그런데 존 정도가 아니라 자다가 떨어질 때까지 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때 피곤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일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피곤하시죠? 그러면 절대 졸지 말고 주무세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는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무시는 분은 당당하게 자세요. 나는 오늘 하루 수고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달콤한 잠을 주시는데 내가 왜 마다하겠느냐? 주무세요. 근데 졸음을 이기려고 막 애를 쓰지 마세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주. 보기 안타까워가지고 설교하다가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피곤하시면 대놓고 주무세요. 괜찮아요. 이름만 적어내시면 돼요. 제가 두고두고 기도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느니라. 영인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구절은 평소에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구절이고요. 또 제가 그 이 교회 오기 전에 웹페이지를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이 계속 쭉 올라오던데요. 강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들으신 부분이잖아요. 물론 기억은 가물가물하죠. 여러분이 설교를 잊어버리는 것은 오로지 목사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잊고 싶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잊어버려 주시는 거죠. 그죠? 아닌 것 같은 얼굴. 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같이 보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집회이기 때문에 이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 그 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많이 방황하고 헤맸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왜냐하면 성경에 거듭난다라는 단어가요 거의 정말 쥐어짜서 세 번밖에 없어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는 그 born again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는데, 사실 신약 성경 자체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중생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아주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적으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래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내가 성령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때 저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구절을 좀 오늘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니고데모는 당시에서는 최고의 지식인이요 또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가장 그 당시에 대표할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 살살살살 예수님의 비유를 맞추는 말을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말대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지 그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드디어 만났구나. 너 어떻게 알았냐?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너희를 위해서 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을 텐데, 예수님이 맞장구는커녕 전혀 이상한 말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이 가끔 나오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 두 문장 사이에 도대체 이게 서로 연결이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라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저같이 이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봐요. 웃으라고 한 얘기에 째려보는 이 얼굴들 어쩌란 말이에요 저보고. 진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한 말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이런 표적과 기사를 누가 행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니고데모가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대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말은 즉 하늘 위로부터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의 또 다른 해석은 즉 번역은요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났다는 말이죠. 즉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워드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늘로부터 난 선생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 말 잘했다. 하늘로부터 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니고데모는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말을 무엇으로 들었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 하시죠. 계속 지나가면 너는 도대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냐, 넌 성경을 정말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 해석상 많은 그 논쟁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선 아주 구구한 해석들이 이제까지 많이 있어 왔어요. 예를 들어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 물이라는 것을 세례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례와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례라는 게 뭐가 되는 거죠? 거듭나는 데 있어서 절대 조건이 되죠. 세례를 안 받으면 여러분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것 자체로서는 상당히 그럴듯하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 말이 적용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를 우리가 가끔 발견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뭔가요? 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누가 있죠? 그 유명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 누구예요? 어디를 가나 질문하면 쉬운 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어려운 걸 좀 물어봐 주세요. 다들 그러세요. 왜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보냐? 우리를 뭘로 아느냐? 그러나 제가 알기에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는 겸손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있었던 강도 중에 어느 강도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죠? 어느 쪽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었다고 누가 그래요? 성경에 오른쪽에 있었다고 누가 그래요? 우리는 다 오른쪽은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양과 염소가 오른쪽하고 왼쪽 아닌가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 말은 있어요. 그러나 그 강도는 어느 쪽에 있다는 말이 없어요. 아, 또 하나 물어볼게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이번엔 안 속는다. 야, 어떻게 이렇게 적응이 빠르세요? 야, 진짜 우리가 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해서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저 우리가 유황, 모략, 황금을 가지고 세 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동방박사가 한 10명인데 세 명만 줬는지 혹은 한 명이 세 개를 다 했는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적어도 3명 이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슴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강도 이야기예요. 근데 강도가 어쨌든 어느 편에 있던 강도든지 주님께 야 너는 너 생각을 해봐라.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고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죽는 분이 아니냐?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강도죠. 그 강도가 세례를 언제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야 너의 믿음의 고백 잠깐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고 올라가서 다시 죽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 한 강도가 어떻게 됐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확실하게 알죠. 그러나 세례는 구원에 있어서 따라서 절대 필수적인 외적인 표시일지는 모르지만 내적인 진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례는 물론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 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례로서 자기의 외적 증표를 삼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세례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 한다. 눈치다 아니면 정확히 아는 거다. 아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이 세례 자체가 거듭남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을 세례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세례와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너무 격한 반응이고,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죠. 어떤 분은 그래서 물과 성령이니까 또 하나의 해석 중에 하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물은 양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양수는 바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 모두가 다 물 속에서 태어났죠. 양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육으로는 양수로 나야 되고 영으로는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 괜찮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아주 무조건 배척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체 구조에서 딱 한 번만 그 말이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육으로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해서 물과 성령은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이 전체 구조를 본다면 조금 뜬금없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즉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 양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이 옳아 보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마치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닐 수 있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 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물론 어떤 분이 나는 그 해석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해석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많은 개혁신학자나 혹은 훌륭한 신학자들도 그 해석을 따랐던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논증을 하실 때 대개 신약의 구절들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할 때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함께 나와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은 제가 바라지 않고요, 책을 한번 맞춰보시면 제가 내일 아침을 쏜다? 뭐 이런 거. 자, 어떤 책이 그런 게 있을까요? 물과 성령에 대한 그러한 구약적 배경. 여러분이 이것을 안 맞춰주는 것도 강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강사도 잘난 척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을 다 해버리면 제가 무슨 잘난 척을 하겠어요.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36장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가 어디 있는지 창세기부터 찾으시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성경 찾기 쉬우실 때는 찬송가가 있는 성경 말고 성경만 있으면 반을 딱 하세요. 반을 딱 나누면 뭐가 나올까요? 시편이 반드시 나옵니다. 네, 반을 딱 나누시면 시편이 나와요. 그러면 시편으로부터 앞뒤에 있는 책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곧바로 조금만 넘기면 금방 나오죠. 자, 시편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요 뒤에요? 뒤죠. 그리고 그 앞에 책이 뭐죠? 에스겔의 앞에 책. 에스겔 바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애가죠. 에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 뒤에 있는 책은요? 거기까지는 또 컨닝을 못하셨군요. 다니엘이에요. 그래,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36장은 35장 다음에 있습니다. 36장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리고 그 앞에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고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긴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걸 우리가 알면 뒤에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나오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율법을 그저 너희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아비가 되어서 끌고 가고 너희를 닭이 이 병아리를 품듯이 또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아끼듯이 그렇게 해도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율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내가 새 영으로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다 라는 이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새 영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째려보시면 안 돼요. 제가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가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듣고 있어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숫자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40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40인데 당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7이라고 그러세요. 7도 아니라 그러면 3이라고 그러세요. 3도 아니면 12이라고 그러세요. 거기까지 안 맞으면 몰라도 되는 숫자예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써먹으세요. 강사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여러분이 대답을 다 잘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몰라야지 가르치러 온 거지 아는데 못하러 왔겠어요. 여러분이야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은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지 배우는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 그렇지만 모른다고 너무 티를 내면 교회 전체가 이 수준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마치 아는 것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염화미소라고 그래요. 가만히 그냥 슬며시 웃으시면서 지그시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강사는 아, 이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 교회는 뭔가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답을 꼭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눈을 보면서 지그시 웃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아, 이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아, 지금 제가 질문한 그리고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에서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한다는 예식은 사실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민수기와 또 혹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민수기에서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에스겔까지 찾았는데 민수기를 못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민수기로 한번 가보죠. 민수기는 쉽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이에요. 창세기, 그 다음 무슨 책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물론 알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성경책이 새까매요. 여기 앞에 보면.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얘져요. 거기서부터 이제 큰 난관에 봉착하시는 거죠. 그 중에 지혜로우신 분들은 레위기를 그냥 뛰어넘고 민수기로 가세요. 그래서 민수기도 까매요.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8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송아지를 태워요. 그리고 그 태운 재를 물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속죄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는 건가요? 그 소가 그 사람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죽은 거죠. 그렇죠? 레위인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죽은 소의 죄를 물에 뿌려서 그 물을 이제 레위인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물을 뿌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뿌리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맑은 물 그러니까 깨끗한 정화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깨끗한 물을 뿌린다고 자꾸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은 무슨 물이냐? 바로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죄가 들어간 물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짐승이 죽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에서 짐승이 죽을 때 어떻게 죽죠? 자, 제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손을 얹어요. 무슨 뜻이죠? 내가 지은 죄를 이 제물에게 옮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은 무엇을 가져가는 건가요? 제 죄를 짐승이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90%가 예수님이에요. 나머지 10%는 어차피 못 맞춰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몇 명인데 성경책을 쓴 사람만도 40명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때 태종태세 문단세 외우는 것도 힘들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아무리 소중하지만 이걸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거는요, 어르신들이 이제 성경 읽을 때 우리처럼 읽잖아요. 어르신들은 성경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족보가 나오면 이름만 아담, 그 다음에 노아, 모세 이렇게 읽으세요. 성경을 쭉 눈으로 읽을 때 이름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 갔을 때 만나서 이름은 불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지식을 알수록 여러분이 성경을 충분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보다는 여러분이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이름이 가르치고 있는 분 누구죠? 거봐요, 90%라니까요 다 맞추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어차피 우리가 이 강사가 물어보는 다른 이름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그 부분은 어렵게 질문하니까 나머지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속죄의 제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물을 보고 그 제물에게 죄를 씌워서 죽였던 그 물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인가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당연히 불러주는 그 부활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모든 사역을 그 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물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물이지만 사실은 죄를 뒤집어 쓴 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참 놀랍게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로부터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스토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세례를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것도 예수님이 내 잔이라고 말하시고 내가 받을 세례라고 얘기하세요.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사건 때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나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세요. 자, 왜 그렇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 신약을 이해하지만 구약을 이해할수록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재미있게 세례를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말고도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그 세례가 또 하나로 표현될 때 할례 말고요 사건으로서 이것은 바로 세례다라고 말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언제?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틀리면 어때요? 우리끼린데. 우리끼린데 녹음 하나요 목사님? 아마도 이름은 안 불러드릴게요. 예, 지금 비슷한 대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 바울이요 굉장히 놀라운 해석을 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해석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름 가운데로 지나며 그들이 모두 모세 안에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사건일까요? 그렇죠. 홍해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그 세례, 즉 물로 받았고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그 물이 정결케 하는 의식과 관계에 있으며 그 안에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으며 죽음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얼마나 재미있는 사건이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이 우리가 옛날 신문을 읽을 때도 신문의 자간을 읽으라는 말을 가끔 해요. 신문이 쭉 있지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읽지 말고 그 사이사이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지를 읽어야 된다. 이 성경도 그런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압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던 고센 땅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유월절 때도 그 피를 바른 집을 건너가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도록 사랑하셨어요. 드디어 바로가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말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다 홍해로 가는 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른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도 보면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나이 반도 지리면 지리, 성경이면 성경. 어쨌든 이 시나이 반도 그 유명한 그 6.1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시내 반도죠. 그 반도 위쪽의 길, 해변길로 따라서 올라가면 보름길이에요. 보름길. 가나안까지 그 길 따라 쭉 올라가면 우리만 생각한 게 아니라 모세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길로는 가지 말라. 너희가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전쟁하다가 무서워갖고 도망칠까 한다. 가다가 포기하고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말고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상도 하셔라. 글로 가다 혹시 이스라엘이 또 유대민족이 블레셋 만나갖고 무서워서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구나. 저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은혜를 빨리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기 전에 쓰러지시면 안 돼요. 예, 모든 것이 그렇지만 클라이막스에 가서 터져야 이게 재밌지. 그 전에 다 터져버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은혜를 받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죠. 너무나 선하신 손길. 큐티할 때 우리가 탁 적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하게 인도하신다. 오늘도 나를 이렇게 자상하게 인도해서 블레셋 같은 대적을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큐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데리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로 데리고 가셨어요? 들어가면 죽는 홍해로 데리고 가셨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블레셋은 너희들이 싸우면 무서워서 도망칠까 봐 내가 일로 데리고 간다. 이게 여러분은 이해가 가세요? 물론 신앙들이 좋으시니까 뭐 파수로 매주를 쓰더라도 목사님 성경을 좀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하지만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틀리지 않은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아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앞에서 이미 자빠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이번엔 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또 물을 갈라서 또 건너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건 이유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 길을 가다가 팍 넘어졌다. 그런데 다행히 확 넘어지면서 얼굴을 살짝 돌리는 바람에 코는 안 깨졌다. 그런데 이빨이 왕창 나갔다. 이빨이 왕창 나가서 병원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했는데 원래보다 더 잘 맞았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병 줬다가 약 줬다가 이렇게 한번 약 올렸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슬쩍 또 길을 내줬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그렇게 그거는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하시듯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를 위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을 만나면 너희들이 전쟁하다가 무서워 도망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자기 힘으로 전쟁한 적이 있어요? 가나안에서 올라가는 동안 아멜렉하고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모세하고 누구였죠? 모세하고 누구요?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있어야 정확하게 아는데 모세하고 한 글자 아론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되게 많죠. 그러나 외자예요, 외자. 예. 그런데 그때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벤허 보셨어요? 벤허 영화. 벤허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허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허시감은. 예. 벤허. 원래 이름은 쪼다 벤허. 쭈다 벤허라 이거죠. 그래도 모르시네. 유다 벤허. 그런데 허시가 바로 훌이에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 훌이 영어에서 헐 하는 거예요. 훌이에요, 훌. 근데 훌씨 가문의 아들로서 이름은 쪼다예요. 유다 벤 훌. 근데 어쨌든 그러한 그 이 손을 이렇게 내리지 않는 것으로 이겼어요? 아니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거예요? 누가 힘이 세서 이긴 적 없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과 자기 군대로 이긴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고르가다 싸우다가 무서워서 그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홍해가 갈라졌다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라 갈라질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궁지까지 모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분명히 그걸로 들어가면 그 바닷물은 어떤 곳이죠?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는 곳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음의 물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의 물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과 저주의 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모세 아래서 그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게 정말 솔직하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보통 우리가 우리 죄가 다 못 박혔다. 근데 우리 죄가 못 박혀서 우리가 이제 모순은 다시 빼놓을 수가 없어서 죄를 다시는 안 짓는다 이런 뜻인가요? 여러분이 죄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여러분은 그다음부터는 죄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 죄를 안 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도대체? 있으면 내일 아침부터는 여기 앞에서 해주세요. 저도 여기서 좀 들어보게. 우리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늘 비행기 타고 오다가도 죄를 졌어요. 옆에 있는 분이 필리핀 분이 앉으셨어요, 옆에. 그런데 보통 필리핀 분들은 영어를 잘 하시는데 이분은 원주민 계통이신지 모르지만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뭘 부탁을 해요. 이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몸짓으로는 대충 알겠는데 뭘 해달랬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근데 제가 따갈로를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는 말인데 막 계속 얘기하고 나중에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냐는 듯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성화한 사람이지만 속으로 욕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지. 저는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우리 모두의 삶이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여, 너는 괜찮다 죄를 지어도. 이게 아니라 그 죄를 다 짊어져서 우리가 짐승에게 손을 얹고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시간에 가지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시죠. 완전히 단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입장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표현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사 하나님의 모든 진노,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같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면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다 우리도 다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넌 얼마나 잘했는지 상 주려고 하는 건 심판이라고 안 그래요. 그건 상을 주는 곳이죠. 심판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는 물론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진노가 십자가 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몽땅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다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기가 어려우신지 아세요? 착한 분일수록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별로 착한, 나쁜 일을 별로 안 했거든요. 남을 그렇게 해코지하지 않고 내가 누구 속인 일도 별로 없는데 교회 오니까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다고 맨날 죄인인가?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알지 못하는 죄를 무작위 진 사람들인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아세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당신의 착한 일과 당신의 악한 일과 당신의 모든 인생을 계산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그냥 예수 안 믿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거기는 우리 양심이 알아요.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죄를 정말 많이 지었다. 그런데 그날에 떨어져야 할 그 진노가 십자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가 떨어짐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같이 진노를 받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진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이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이에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물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세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홍해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밤새도록 뭐가 불었죠? 홍해 사건인데 바다가 영화에 보는 것처럼 모세가 쫙 치니까 쫙 갈라지는, 우리 영화는 너무 많이 봤어요. 쉽게 나오고 뭐 프린스 오브 뭐 이집트 그런 데 나오는 것처럼 쫙 막대기를 대니까 막 쫙 갈라지고, 안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밤새도록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밀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바람에 쓰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성경에 물과 함께 나오는 때가 여러 번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때 하나님의 신이 바로 루아흐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즉 여러분은 홍해 사건 하나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물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로부터 그리고 출애굽기와 창세기에 이어지는 이 물과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성경을 아는 자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냥 너가 일반 상식으로 이것을 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양수와 그리고 혹은 그냥 성령, 영의 것 이걸로만 풀지 말고 성경을 네가 가르치지 않느냐? 넌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해서 그들을 살리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이 홍해 사건에서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그 바다가 갈라지듯 쫙 갈라져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서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홍해가 갈라지거나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물론 좋아하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이 걸렸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다 믿죠? 안 믿어요? 믿으시죠? 아멘도 없고 노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다 믿지만 생각해 보세요. 병을 나아서 주님께 감사하지만 또 안 걸려요? 또 걸려요. 저는 성경에 몇몇 분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데 주인공들 중에 진짜 불쌍한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죽었어요. 지금 안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진짜 나사로가 거기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 또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죽었다가 산 사람도 결국 또 죽는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린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실 수 있잖아요. 내 병이 나았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알아요. 그러나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병은 우리가 걸릴 수 있어요. 사업 어려울 때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로 우리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럼 왜 감사 안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마지막이요 끝은 아닌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안 가셔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보세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넌 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세례를 받아 죽음을 이겨낸 것이 이 메시지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사실은 야 홍해를 건너가지고 너희가 물속에서도 살아났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 건넌 사람 중에 애들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하면 우리 할 말 참 많죠, 그죠? 홍해를 건너고 매일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러고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을까? 그죠?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하고 사니까 그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본성의 문제긴 해요.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매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 떨리도록 하루 종일 매일 아침마다 주여 내 심장이 떨리나이다 그러면서 사시는 분 누가 계세요? 거의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살아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의미를 이스라엘이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진정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당장 오늘 있는 환경들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예언하고 나중에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해도 제가 기도해서 더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예언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어떻게든 다 풀려요. 안 풀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풀리든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풀린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 문제의 주인이 사라지면 그거는 기소 유지가 불가능해요. 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 해결이 나요. 문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결나는 걸 원하시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결이 나기를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이 홍해의 사건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달라지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환경과 내가 겪고 있는 문제만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이 부서지며 무너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이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죠. 오늘 다 바뀌었으면 제일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말은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I'm born again 됐다, 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 위로부터 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눈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모든 관점을 바꾼다 이거예요. 거듭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까지는 돈 없이는 못 살았어요. 네?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런 걸 설교 때 하면 꼭 저희 교인들은 물어봐요.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은 돈이 싫으시나요?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줘보고 물어보세요. 한번 줘보고 물어보라고요.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다 좋아해요. 돈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변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변하고 싶으시죠? 그죠? 예. 근데 왜 안 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확언하건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잘 안 변해도 돈으로는 금방 변해요. 당장 여러분이 전화 왔어요. 오늘 문자 왔는데 내일 아침 내일 노는 날인데 주일이지만 9시에 출근해라. 만불 주겠다. 유혹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피곤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요. 저희 아들이 26살이에요. 만 좀 놀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6살인데 참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게 거의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싸웠어요. 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제 시간에 좀 아침에 일어나라. 아마 죽을 것 같이 하다가 겨우 눈곱 뜨고 학교 가고 뭐 아침에 일어나고. 딱 두 가지 경우에 사람이 변하더만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양치질을 하루에 세 번씩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하더니 뭐 얼굴에 모두 바르고. 왜 그렇죠? 그렇죠. 여자친구가 그거 변하게 하더만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변하게 하는 건 월급 받기 시작하니까 변하던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요. 안 깨워도 돼요. 단순한 책임감만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만큼 일을 하려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대접을 하는지 아세요? 겨우 파란 쪽지에 있는 조지 워싱턴만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아, 이제까지는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의 가장 가치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의 가치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의 생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된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아시고 하신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아내하고 무지하게 속상하는 일로 내 자존심을 그거 갖고 싸우게 됐어요. 아니 당신은 그 남자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내가 뭐 당신한테 뭘 그렇게 바라냐? 내가 지금 집에다가 갖다 바치는 게 뭐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아내는 꼭 사랑하는 걸 말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갖다 주는데 이게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겠느냐? 안 알아줘요. 그래갖고 막 싸우고 속을 긁는데 여러분이 하, 이거 도저히 이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주님의 온유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믿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부부싸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렇다고 맨날 싸우란 말이 아니라 복이라고 뭐 무조건 많아서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게 되니까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으면 내가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구나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73편 잘 아시죠? 아삽이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참 섬기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막혀요. 사업을 하면 사업, 자식은 자식, 다 속속이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저 인간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느냐?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눈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죽을 때라도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요.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돌아가실 때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확실히 고요하게 돌아가신다고. 물론 사실이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돈만 쫓았던 사람도 죽을 때까지도 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될 수가 없죠. 아, 그래, 거기까지는 그러셨지만 돼지를 왜 먹이겠느냐? 잡아먹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냐? 자식들은 하면 안 될 거야. 그런데 자식도 잘 되는 거예요. 자식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뭔지 아세요? 아삽이 지금 잘 된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아삽이 잘 된다는 기준, 완전히 세상이에요. 그 자식이 잘 된다, 무슨 말이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벌어온다, 혹은 세상에서 이름 있고 권력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삽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도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제가 17년을 가르쳤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아멘 그러고 맞습니다, 눈물까지 흘리고요. 그리고 모여 앉아서 얘기할 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 집사님 우리 어쩌면 좋아, 요즘은 걱정이야. 왜요? 아, 글쎄 얘가 시험을 봤는데 아유 어떻게 요새 성적이 떨어졌나, 글쎄 그렇다니까. 아, 이번에 A마이너를 하나 받아왔지 뭐야. 속에서 칼이 올라오죠. 결국은 이제 대놓고 자랑을 못하니까 돌려가며 자랑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애는 아무래도 이번에 하바드는 못 갈 것 같아, 예일 정도면 모를까? 여기서 포크 나이프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옆에 분이 집을 샀는데, 이 집을 샀는데 집값이 갑자기 석 달 만에 두 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야, 어떻게 하나님한테 잘 보였으면 저렇게 됐을까?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간증하러 나오면 아, 제가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사업이 정말 기적적으로 풀려왔고 지금은 옛날에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와,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내 신앙은 정말 없나 보다. 그게 우리들 아닌가요? 그게 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럼 목사님 잘 되는 게 나쁜 건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중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다르죠, 사정이. 그러면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신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만 당하고 있는 분인가요? 그분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자녀가 속을 썩이는 분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비표 사이다를 놓고는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겁니다. 참이슬을 놓고는 할 수 있는데 역시 이쪽은 시카고가 확실히 순수하다고 그러더니 정말이네요. 어쨌든 이 할 수 있는데 친구들하고는 하, 우리가 이 집에 가출을 해가지고 막, 근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쉽게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 우리가 이번에 새벽기도 안 나오더니 그럴 줄 알았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삽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다가 내가 주의 전에 이르러서야 알겠습니다. 주의 전에 이르러서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주님께 가까이 가던가요? 여러분 중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남편 속 안 썩이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너무너무 잘 될 때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발 좀 들어주세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나요? 감사한다고 뭐 감사원금은 좀 할지 몰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요? 아니요. 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야 주님을 정말로 찾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건 알겠는데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 속상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모든 걸 다 누리면서 하나님은 잊고 사는 게 좋으세요?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어느 길? 둘이 합한 거? 이게 우리가 죄송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얼마나 쏟으셨는지 모르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죄졌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회심의 진정한 열매를 다 거두지는 못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의 진정한 그 거듭남의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이어서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돌이킨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발걸음을 전혀 띄워놓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도라는 섰는데 서울로 가는 길에 아니 부산에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주님께 가는 길인데 이제까지는 부산으로 가다가 드디어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서울로 딱 했는데 가는 길 주인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서 발걸음을 내딛질 못해요. 그 길이 그 길 같은데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 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진짜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며 진리가 나를 정말로 자유케 하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으며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겠어요? 여러분의 그 세상을 향한 눈 자체가 변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았구나, 성령으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뭐가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주로 내려놓을 때 왜 내려놓는지 전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서로 이야기할 때도 자매님 그거 너무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내려놓는 이유가 되게 뭐냐면 내려놓으면 더 큰 거를 얻을까 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다 이럴 때가 많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그러고 싶죠,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도가 이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의도는 뭐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진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의를 구해서라도 내 인생을 정말 꽃피워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팔아먹고라도 우리는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눈에 우리의 목표가 돼버린 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회심하여 여러분의 길이 바뀌어 여러분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나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뭐가 좋으세요? 여러분은 땅에서 갖고 있고 가질 수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하늘의 것이 좋으세요? 대답하기 무척 곤란하죠? 둘 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는지 아세요? 얄미워서 그래요. 그분들은 양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악착같이 돈 벌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나는 그래도 적어도 천국 갈 생각은 안 해요. 그분들은. 여러분은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까지 가서 잘 먹고 잘 살래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혹 물질의 복이 있다면 그것을 하늘의 복으로 쓸 줄 알아야지,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거기다 이름 새기고 내 거라고 그러고 이것을 붙잡고 여기 이걸 가지고 천국 갈 사람처럼 사는 것은, 근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그것은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을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났다는 말은 사실상 바로 그 홍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죽음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뭐에 대해서 죽은 겁니까? 여러분의 모든 이제까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 죽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죽었다고 느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천황이 미군한테 항복하고선 드디어 항복한다고 선언했던 날이 있죠. 그날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에요. 그날 일본말로 막 얘기하면서 내가 우리가 항복한다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요, 저 앞에서 순사가 오면, 일본 순사가 오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 일본 순사가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해서 독립된 것이 사라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무서워서 도망다녔어요. 물론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만 아는 얘기죠. 저야 그때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공동 임시 정부에서 같이 그거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는 죽었다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두려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계실 뿐이에요. 실제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 정말이라니까요, 정말. 이거 참 벗선발도 아니고 이거 뒤집어 볼 수도 없고. 죽었다고 성경이, 나를 믿지 말고 저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알아요 목사님, 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제가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죽어서 항상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방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본 군을 아무리 무서워해도 해방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해방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제일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의 구원을 건드릴 수 없죠. 참 자녀의 구원을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절대 못 누리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만큼 인생이 손해니까.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며 인도하신다.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잘하면 인도하신다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쩌다 하나님이 보다가 야 너 너무 안 됐다 그러고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세요? 저는 그래서 미치겠어요, 정말로. 항상 인도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인도하신다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집에 금고에다가 한 천만 불은 뭐 상상이 안 가니까 백만 불을 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매일 나가서 매일 굶고 1불짜리 그 햄버거도 못 먹고 있어요. 네? 집에 있는 백만 불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백만 불을 갖고 있는데도, 줬는데도, 그러면 누구 손해인가요? 그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유치 찬란한 예를 들어야 돼요? 네? 아이 목사님 저는 금고 열쇠 번호를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을 사탄이 흔들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 갖고 흔들 수 있죠. 여러분의 자녀를 갖고 흔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을 갖고 흔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짜증나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봤고 여러분도 다 한 번씩 가본 곳이고 지금도 갈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올 때도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거 하나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갖고 야 이번에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 듣고 회복됐다 그거 해갖고 안 돼요. 또 온대니까요. 여러분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와서 여러분을 흔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 때마다 말씀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누려야 할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는 것이 누구시고 누구이고 성령으로 산 사람이 누구인가를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홍해를 나오자마자 뭘 만났어요? 광야를 만났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은 왜 끌고 가셨는지 아세요? 자기들 힘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뭐 땅을 파서 먹을 게 있어야지 살죠. 아무 우리로서는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광야로 절대 안 가려고 그러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당장 주머니에 한 푼도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친구가 나아요. 돈 100불이라도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광야로 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바라볼 곳이 없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괜찮게 앉으셔서 훌륭한 얼굴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은 어둡고 힘들 때가 있고 썩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광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 광야에서 고생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광야가 없이 가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그럼 하나님이 고생만 시키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왜 자꾸 많은 것들을 없애시고 뺏는 것 같고 사라지게 하는 것 같고 이 미국까지 와서 왜 이 고생을 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하실 때가 있느냐? 참 좋은 거 주고 하나님 자녀라며요. 하나님 부자시라며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럼 하나님 저희를 왜 이렇게 놔두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이 왜 있냐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거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광야로 가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놀라는 장면이에요.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저희 LA에는 자바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세요? 자바시장? 옷 만드는 곳이에요. LA에는 옷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옷 만드는 분들께 너무나 미안해요. 40년 동안 한 벌로 살았어요. 옷을 산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40년 동안 한 벌로 그것도 헤어지지 않고 입었어요. 이거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런 말이에요. 사막이 쫙 있는데 내가 걸어가는 곳에 잔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시편 23편 내가 푸른 초장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랄 수 없는 그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가나안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이 천국에서는 그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 다 알아요. 천국에서는 우리 전부 다 그런 모든 거 누릴 거예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속에서도 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인생인 거예요.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노인 끝곳을 그곳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는 곳곳에 쉴만한 물가로 반석에서 물을 옷도 헤어지지 않게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야. 그건 목사님 설교고 한번 살아보셔. 알아요.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이 아, 내 인생에서 진짜 빛나는 부분은 내가 아, 힘들고 어려웠고 살수록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눈물 나도록 어렵고 내가 적신 백애잎이 몇 개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을 때 여러분은 아, 그 안에서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푸른 초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시편 23편 앞부분은 여러분 잘 외우시지만 바로 넘어가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다음에는요 또 나오는 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는 그때 처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거기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아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면 되지. 같은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도록 놔두신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셨죠? 그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로 끝나실 줄 알았죠?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시나이다. 여러분이 그 광야와 모래밖에 없는 곳을 걷는데 그곳이 쉴만한 물가로 촥, 아 시카고니까 너무 좋대요. 나무 색깔이 너무 달라요. LA 나무는 칙칙해요. 말라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안 나요. 여러분 맨날 봐서 모르실 거예요. 여기 오니까 잔디밭에 물도 안 주는데 촥 파란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에렌 요사이 잔디가 다 말라가요. 물을 못 주게 해가지고 물이 모자라서 촥 잔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푸른 초장은 언제나 그런 거죠. 촥 하나님이 그냥 촥 초장 천국으로 치면 와이키키 해변에 촥 매일마다 딱 칵테일 만들어서 옆에 놓고서는 앉아서 바람에 탁 앉아서 낮잠 자면서 깼다가 잤다 깼다 잤다 그러면서 바다를 보면서 뭐든지 쉴만한 그게 무슨 쉴만한 물가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초장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어떤 인생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다윗보단 낫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원수 있죠. 사울 같은 원수가 쫓아다니고 도망가고 내 손해보고 어렵고 원수 생기고 내 속을 팍팍 긁는 사람이 있고 원수는 멀리 있으면 좋겠는데 꼭 집안에 있어갖고 집안의 왼수들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왼수와 싸우며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죽이겠다고 쫓아온 적이 있어요? 다윗은 그것도 노년에 제일 힘들 때 젊을 때도 아니고 노년에 자식들이 그렇게 그 아버지를 쫓아다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거기서도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그 쫓아오던 압살롬이 죽어서? 아니에요.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얼마나 울어요. 다윗의 관심은 지금 압살롬이 나를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저 압살롬 죽여서 나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망해가는데 하나님 저 사업 망하게 한 채 원수를 죽여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안위, 위로는 압살롬이 나를 죽이러 쫓아오든지, 혹은 그렇지 않고 내 모든 일이 형통하든지, 혹은 저 원수가 내 속을 박박 긁든지,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해도 3년 전에 먹은 밥알이 곤두서든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든지, 건강까지도 내 모든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리려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내 인생은 이미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더 많은 다양한 것은 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더 좋은 것은 못 주세요. 더 이상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마귀의 유혹에 따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상 부족할 뿐이요, 항상 근심이 앞을 가릴 뿐이요, 항상 내 인생은 불편할 뿐이요, 항상 내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뿐입니다. 매일 나는 내 인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으며, 항상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언제 여러분 보고 공평하다고 그래요? 아니, IQ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인생이 공평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거 모르셨어요?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는 거 모르셨어요?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준 것이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다르게 주세요? 똑같이 주지. 안 그래요. 다 다르게 주셨어요. 예?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던 목사님 부교육자시죠? 목사님 그 찬양 인도 딱 나오실 때부터 기타 줄이 손에 딱 붙으셨죠? 태어나자마자 기타를 딱 잡으시면 손이 코드를 딱 잡으시고 막 그러셨죠. 너무 부러워요.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 음악을 하시는 거. 전공도 안 하셨다면서요. 예, 겸손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없어요. 저는 새벽기도 때 반주자가 오늘 안 오셨어요. 아, 반주자가 온 날이네. 안 온 날이 아니라 오셨는데, 제가 그때 장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12장인가 210장을 하자고 그랬는데 반주자가 잘못 들고 212장을 했어요. 10장을 하자고 그랬는데 212장. 저는 210장을 212장에 끝까지 받쳐서 불렀어요. 1절 부르고 교인들이 너무 웃어서 포기했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그때 알았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어떻게 있어요? 안 목사님 왜 딸이 둘이냐 말이에요. 네? 저는 남자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은 그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더 똑똑하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우리 다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인정 못하죠. 남이 더 똑똑한 거 그냥 속으로만 그래 너 잘났다, 네 팔뚝 굵다 이러고 살지만,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상쇄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공평하세요.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비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창을 보고 있어요. 옆집 같은 콘도를 살고 있는데 옆집 아파트 콘도에 차가 들어오는데 가 멀세이디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있다가 여보, 당신도 좀, 남편 요새 얼마나 열심히 일하더니 차 바꿨잖아, 멀세이디스. 얼마나 당신도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남자가 당신의 그 금과 옥조 같은 말씀 내 가슴에 새기겠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다. 내가 다음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꼭 멀세이디스든 BMW든 몰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저 남자랑 같이 살아. 옆집 남자랑 살아 그러지. 왜 우리는 그 비교 당하는 것도, 그리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통창에 나가서 우리가 뭐 때문에 속이 상해요? 왜 나가실 때 그렇게 예쁘게 하고 나가시는 거고, 왜 없던 명품 가방까지 빌려서 다 나가시는 거예요? 왜 반지는 안 끼던 반지까지 네 개씩 다섯 개씩 끼게 될까요? 그리고 제일 띄는 다이아 굵은 것을 꼭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까지 것 다 없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대요. 여러분과 제가, 아, 이 세상에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사업이 이거밖에 안 되냐. 저희 교회 사업 막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갔더니, 목사님, 제가 정말 믿음이 없어요. 왜요? 어저께 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도 오도가 안 들어와서 너무 답답해서 있던 사람도 이건 내보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막 정신없이 바쁠 정도로 갑자기 오도가 들어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감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막 좋았는데 나중에 제가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간사하구나. 이걸로 이렇게 좋아했나? 내가 주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좋아서 이만큼 좋아해 본 적이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보다 나은 교인을 갖고 있어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저라면 자랑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충분히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나랑 똑같이 출발했는데 저 친구는 부장이 되고 나는 아직도 대리예요. 거기에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 충분히 이겨내게 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게 만드는,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은 어차피 그렇고 난 이러다가 아니라 내가 무슨 대우를 받던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주님께 하듯 온 인생을 정말 불꽃처럼 살게 만드는, 내 인생 속에서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무슨 결과가 오더라도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을 사는 분이고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거듭난 인생, 성령으로 살았다라는 말은 그렇게 위의 것을 지금 내가 그렇게 보게 되었고 그렇게 값을 매기게 되었고, 옛날에는 얼만큼 비싼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중요해지고, 내가 이제까지는 내 남편이 얼마나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가가 중요했다면, 혹은 우리 집에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그 눈이 바뀌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부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큼 기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것이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못 살 것 같으세요? 저 여동생이 뉴질랜드에 살아요. 가끔 이민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오빠, 요새 정말 죽지 못해 살아요. 제가 그랬죠. 야,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냐. 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나는 지금 나의 마음으로는 저 하늘에 천국에 가고 싶으나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산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다 죽지 못해 살아요.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이다가 끓듯이 행복과 기쁨이 도저히 누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기쁨과 거룩을,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린대요. 그거 놓치는 사람이 손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성령으로 산 우리들이 그러면 왜 그 성령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그 열매와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가지지 못하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과연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동행하신다는 의미,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 아, 우리가 대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처럼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펄펄 뛸 수 있고요,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할 수 있고, 뭐 방언이건 예언이건 막 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펄펄 뛰면서 기도하고 울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평생 그렇게 하세요? 꼭 연애할 때 많은 분들이 아, 우리 남편이 연애 때처럼 저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많아서 그 상담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진짜 회개는 해야 돼요, 사실. 네? 아내들한테 제일 못해주는 게 본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워낙 유교사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연애 때 어때요? 일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요? 저는 7년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저는 우리 시계 돌려가면서 연애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9시에 집에 들어가야 됐는데 9시 되면 8시로 돌려놓고 어? 한 시간 남았네? 이따위 짓해가면서 연애했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어요. 거기 책임감이 어디 있고, 그냥 서로 좋기만 할 뿐인데 그게 무슨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지만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봉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그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욕을 먹긴 하지만 다른 것도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펄펄 뛰기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뜨겁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우리의 모든 감정을 발산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서 막 펄펄 뛴다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 그럴 수 없어요. 좋지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가 감정까지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하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고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따라갈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때잖아요. 내일 아침부터는 식사, 아침 식사하시고 방에 반드시 들리셔서 거기다 잘 놔두셨던 뇌를 머리에 들고 그리고 오세요. 오셔서 머리를 좀 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하며 알아야 할 것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저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경이 약속하는, 여러분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놔보세요. 예수님이 주셨는데 내놔보세요. 어디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기는? 이만큼? 안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지금 나오지 않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의 진정한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보다 진지하게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2박 3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도 까먹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래알이 너무나 너무나 뜨겁고, 그리고 바람과 먼지에 날린 그 모래알이 입에 들어가서 쓰고 씁니다. 주님이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쉴만한 물가으로,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그 은혜를 저희로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는 자들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과 거룩과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